16절 말씀에 그 나오미에게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며느리인 그 룻이 하는 고백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간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룻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오늘 그 7번째를 알고 있습니다. 7번째를 알고 있고, 룻기에 대해서, 룻기서에 대해서. 사실은 룻기서가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면은, 역사서를 보게 되면 다왕 중심의 이야기예요. 그래도 굉장히 고위층에 있는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선지서를 봐도 굉장히 하나님께 특별한 부름받은 사람들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죠. 그리고 모세경을 보게 되면 뭐 하나님의 절대적인 큰 권능 속에서 역사가 진행되어지고요. 그러나 룻기는 이방 여인의 이야기예요. 이방 여인의 이름으로, 여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 에스더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룻기서가 여자 이름으로 되어 있는 성경의 유일한 책두 권입니다. 근데 에스더는 뭐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 룻기는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의 이름을 가지고 딴 성경이에요. 구약 시대 때 1446년도에 출애굽을 하게 되어져요. 1440년도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한백몇 살, 한 110세까지 살았나요? 그러니까 빼게 되어지면 한 1300년도, 한 1200년도 후반대, 사사기 시대가 350년이에요. 그러면은 최소한 1200년 후반부터 시작해서 거의 1000년까지, 한 900년까지 BC 정도의 이야기라면, 사실 이 룻기는 그 가운데 사사기 시대가 350년인데, 350년 동안 아주 악행과 부패와 타락을 일삼던, 그리고 주의 구원과 하나님 사사를 보내서 다시 그 나라를 구원하신 일들이 반복해서 수백 년 동안 벌어져요. 아무도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사기 시대예요. 그 사사기 시대에 있던 인물 중에 한 명인데 그 사람 이름이 룻이에요, 룻. 그런 걸 보게 되면 많은 타락과 많은 방종과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그 시대. 그 시대 나옴이라는 그 여인과 그 밑에 있는 며느리 룻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성경을 보면 나와 있지만 이방 여인의 며느리를 택했다라고 전체적인 걸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늘 해요. 이 룻기를 읽을 때만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아들이 세명 있잖아요. 야, 욕심인가?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방 여인. 오늘 전달할 내용이 본론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도훈대훈 다니가 이제 20대 중반 막 초반 그렇잖아요. 야, 룻과 같은 여면 좋겠다라는 믿음이 욕심이 있으면서도 이방인이라면 이런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전혀 안 믿을 것처럼 보이는, 안 믿고 있는 이방여인 같은 며느리가 집에 퐁당 들어왔다 이렇게. 그러면 시어머니 현사모하고 시아버지인 최 목사가 허허허허 이러고 있을까? 아니면 애를 따로 불러가지고 죽을래? 부터 시작해서 많은 협박과 공갈과 그런 밥을 굶김과 최고의 형벌이죠. 그렇게 하면서 했을까? 등등등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세 아들 중에 한 놈이라도 좋은 며느리는 좋겠다. 그 좋은 며느리라는 기준이 어떤 거냔 말이야. 그런 생각을 이렇게 읽으면서 자연적으로 하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아이들 나이가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을 뭐 해보게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룻기가 효자는, 그러니까 효부는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신 사람은 축복을 받는다. 그렇게 보는 것이 룻기서를 보는 관점이겠냐라고 생각해보게 되면 100% 땡입니다. 그렇죠? 땡이죠. 그리고 마음 착하면, 마음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렇게 그런 아주 일상의 교훈을 설명하려고 이 성경을 썼겠냐? 굳이 이방 여인을 택해서까지 그렇게 해석하면 땡이에요. 땡이고 과부의 믿음, 막 남편이 죽어가지고 너무 힘든데 과부로서 그냥 하나님을 극진히 모시면서 살아왔어. 그러니까 과부의 믿음 가운데 뭐 역사 하나님의 그런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5월 달에 예를 들면 그런저런 이유로 가족 관계를 잘해야 복 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이 룻기서를 해석하는 방법이냐고 물었을 때이 모든 게다 땡이에요. 성경의 기록 목적과 룻기서의 기록 목적을 너무 정확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거는 우리 위주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할 때 생기는 해석법들이에요. 그렇게 물론 성경 이중적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해도 되죠. 안될게뭐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이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기록되었다라고요. 그래서 그 원뜻에 맞는 부분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성경을 읽어나가지 않으면 성경 66권의 모든 것들은 자기 필요에 따라서 읽혀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교회에 나와 있으면서 복음서라는 교회에 나와 있으면서 다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다른 믿음이 있다는 것은 다른 삶과 다른 방향이 생겨진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적은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 목사가 어느 목사가 자신은 복음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다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고 복음을 증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것이에요. 객관적으로 그 교회 설교 제목을 1년을 보고 3년을 보고 5년을 보게 되면 쭉 제목만 쭉 써놔도 그 교회에서 뭘 전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목사가 어떤 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누가 룻기를 가지고 보면서 효부가 하나님께 축복을 쓴다는 말을 한다고 해서 누가 돌 던지겠어요? 오히려 박수를 더 크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물론 며느리들한테는 큰 지탄의 대상이 되겠지만 시어머니들한테는 굉장히 어깨를 펴고 며느리에게 바라보면서 아가 들었어? 나눔 좀 하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볼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뭘 이거를 막 믿고 믿음을 막 그냥 들여가지고 인생을 들고 이런 거 이전에 성경을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볼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다. 거기에서 모든 것들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한번 생각을 오늘 성경을 보기 전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어느 한 여인이 등장해. 주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엘리멜릭이라는 사람이 등장해. 네모난 건 남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과 나옴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나옴이 엘리멜렉. L자가 들어가는 거 보게 되면 벌써 보통 사람은 아니죠. 자신의 이름에 L자가 들어간다는 것은 엘로힘, 엘샤다이에 다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어쨌든 여기에 두 명의 아들이 있어요. 말론인가요? 말론과 기연. 이런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물론 아들들도 네모나죠, 이렇게. 둘다 이제 딸은 없는지만요. 이분들이 예루살렘에 살다가, 유다에 살다가, 흉년이 들어서, 흉년이, 그 당시에 흉년이 들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을 해야 돼.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도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살리고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유다에 살던 아주 권력 있고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모압이라는 이방인,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지방에 가게 되어서 삶을 살게 되어져. 10년을 살면서 말론이 결혼을 해요. 결혼을. 기련도 이렇게 결혼하게 되고. 이뭐 기억이 만나버리겠는데 말론과 기련이 뭐 오르바인가요? 오르바. 이렇게 결혼하게 돼. 그래서 다복한 가정의 구조예요. 근데 가족의 구조 이렇게. 근데 엘리멜렉이 어느 날 죽게 되어져요. 죽게 되어서 나오미가 과부가 되었답니다. 이 그냥 뭐 아주 쉬운 구조예요. 그리고 말론 아들도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거론되어 있지 않으니까 죽었어요. 그리고 기드온 또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방 지역에서 나오미라는 사람이 혼자가 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남편을 의지하고 아들들을 의지하고 아주 어깨 펴고 허리 펴고 단단하게 든든하게 살던 사람이 후루룩 다 죽어버린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현사모가 이런 얘기가 좀 그렇지만 남편이 죽고 도운대운 단위가 다 없어진 거예요. 며느리 셋만 쭉 남았어요. 시어머니 초분만 그대로 열어가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겠어요? 야, 저녁에 짬뽕 먹자.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 어머니가 다 집에 가라. 너무 수고들 많았다. 집에 가서 새롭게 출발해라. 그런 장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펑펑 울면서 결국에는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되어지고 이 룻이 오늘 하는 고백의 내용이 오늘 읽은 내용이에요. 그 중에 한 내용이 16절 말씀 좀 아까 뭐 한번 중복해서 읽었습니다만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의 그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나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졸지예요. 한 가정에 과부가 세 명 나온 거예요. 시어머니, 그 다음에 룬, 동성가요? 그렇죠. 이 오르바. 그 세 명이 전체가 다 졸지에 10년, 지금 모합까지 1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한 20대 초반에 결혼했다 갔을 때 10대 후반에 이동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이방지역에 가서 성공해도 될까 말까인데 이런 상황에, 이런 상황에 1장에 주로 있는 그 내용들인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19절 말씀 보니까 1장 19절, 18절,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러니까 가라 가라 이런 말 하지 않고 이제 그 말을 그친 거죠. 19절, 이에 두 사람이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아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이 내용을 보니까요, 베들레헴에 돌아갔는데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서 환대하는 거예요. 잘했어요. 아이고, 이제 오시는 거예요. 너무 잘하셨어요. 이렇게 그 정도로 나오미 집안이 그 지역에서 유명했던 것 같아요. 하필이면 그 지역이 베들레헴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한 곳. 다윗의 고향. 그렇죠? 하필이면.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이가 나오미냐는지라. 왜냐하면 10년 지났으니까 남편 없이 살았으니까 몰골이 막 그랬을 거 아니야.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환대하면서도 아우 이이가 나오미야 어쩜 뭐 이렇게 뭐 웬열 극혐이래 가면서 뭔가 옛날하고 달라진 거야. 이제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저희가 고향이 시골인데 막 잘 살다가 서울에 가서 떵떵 살려고 갔는데 쫄딱 망해서 예를 들면 고향 돌아갔어. 동네 어기부터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죠. 아우 최 씨, 뭐 감남한테 최 씨 아니요? 이래가면서 어서 와. 아, 근데 왜 몰골이 왜 이리야? 라고 말을 하면 제가 충청도 말을 쓰네. 제가 장모님을 하도 봐갖고 제가 그러면은 어떻게 내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성경을 왜 쓰고 있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별히 룻기는 마지막 장을 보게 되면 다윗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어져요. 그것을 보면 다윗을 알고 있었을 때 쓰여진 책이에요. 다윗보다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는 그 일들이 벌어지는 이 아버지가 이세잖아요. 이세의 아버지가 오베시잖아요. 다윗에게 할아버지잖아요. 그 증조할아버지가 뭐 보았잖아요. 지금 증조할아버지 얘기를 여기 쓰고 있는데 다음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름을 미리 작명했다. 그럴 리가 없고 다윗이 생존해 있을 때 쓰여진 책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야기는 사사기 시대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에 쓴 시점은 다윗을 봤을 때다라고 뭐 간단한 내용을 보면서 생각해 보시죠. 뭘 참고 안 해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수장연대는 그랬을 것이다. 치바는 이렇게 지금 되어진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용을 좀더 보게 되면요. 21절 말씀 보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풍족할 때는요, 아주 풍족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마음이 어떤 생각하고 있냐면, 나를 징벌했다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남편이 죽고, 아이들이 죽고, 나를 징벌했다. 그쵸?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생각하는 거야. 사단의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물론 많은 게 해석할 수 있는 상황 따라 다르겠지만, 하나님이 징벌했다고 생각하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아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굳이 거론하죠? 며느리 모압 여인과, 굳이 거론하는 거야. 이방 여인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때는 언제 돌아왔냐? 보리를 추수할 때 그쯤, 그쯤에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맥추 감사절 이런 게 있잖아요. 맥추 감사절, 추수 감사절 이렇게 있는 것처럼 절기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2장 1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갑자기 보아스 얘기가 나와요. 이 이야기는 보아스와 관련된 어떤 일을 말하기 위해서 미리 쓰는 거잖아요. 지금 4장까지밖에 안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탄탄하게 구성으로 쓰여진 글들이 룩기 좋아요. 이런 거 좋아요. 왜냐면 너무 딱 떨어지게 많지도 않고 구성이 딱 좋아요. 등장인물도 이름 분명히 할수 있어요. 안 봐도 엘리멜렉, 나오미, 말론, 기론 이렇게, 그리고 무슨 룻, 오르바 딱 좋잖아요. 이렇게. 이거 보면은 이 이야기가 어떤 것을 지향하려고 쓴 거예요. 단순하게 룻을 이야기를 말을 해서 모든 가정에 모든 과부들은 참고 믿음 가져라라고 말하고 해서 쓴게 아니라 어떤 거를 의도하게 해서 쓴 건데 그 내용과 등장인물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지금 이 내용을 일장 말을 하고 나오미가 왜 돌아왔는지 그 집안에 룻이라는 사람 며느리 있다는 것을 말을 하고 그러면서 갑자기 2장 1절에 보아스가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그 사람은 유력자죠. 유력자. 유력자가 뭐냐면 스트롱, 막 그레이트, 아주 위대하고 권능 있고 물론 삶의 인격도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모든 걸 해결할 만큼의 능력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옛날 표현 보면 뭐 탁월한 유력자 이런 말로 해요. 그러니까 보아스를 생각할 때 항상 뭘 생각했냐면 유력한 사람이다. 되게 권능 있고 힘 있고 세고 모든 거 문제를 해결할 만큼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보아스라고 말을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룻기는 기업무를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고엘이라고 말하는데 기업무를자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있는 한해 풍습이에요. 어떤 풍습이냐면 한번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도훈이 부인인데 도훈이가 죽었어요. 작가들 죽는단 말을 해서 아침부터 지금 일터에 나간 도훈이 미안한데요. 어쨌든 그 며느리를 대현이가 받는 거예요. 그럴 책임이 있는 거예요. 혈족으로서. 대현이도 어떻게 하다가 잘못했어요. 그럼 다은이가 이 모든 걸 책임을 져야 되는데 다은이도 죽은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친척의 몰이 확진이 학권이라고 했는데 그쪽에다가 이제 묻는 거예요. 당신의 부인으로 드리겠냐고. 드리려면 이 사람과 관련된 것들을 해결해 줘야 돼요. 뭘 해결해야 되냐? 잃어버렸던 땅. 그렇죠? 그리고 남편이 없으니까 후손을 잃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후손을 이을 수 있는 가계를 이을 수 있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감당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한 친척이 등장하는데 한 친척이 그것을 마다하게 되죠.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볼 수.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 기업, 땅과 가게를 물을 자를 보고서 룻기서 고엘, 이것은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있는 전통적인 풍습이었다라고 보는 것이고, 실제 이런 부분들 땅을 회복했다. 왜냐면 예전에 땅을 판 거죠. 근데 집안이 망해가지고 땅이 있어야 살거 아니에요. 땅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장모님 많이 하시는 건데 가을쯤 되면요 이렇게 시골에 계시다 보니까 다 추수하고 거기에 100% 추수를 다안 해가요. 고구마밭에 기계로 무 파고 나가면요. 고구마를 큰 것만 가져가지 짜잘한 고구마가 많이 남아요. 그걸 줍는 걸 뭐라 그래요? 이삭 줍다 그래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삭을 줍는다고.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가서 이렇게 고구마도 주워오시고, 뭐, 모도 주워오시고, 뭐, 도라지도 캐오시고, 장모님 그럴 때마다 막이옷 입고 출동하셔가지고, 그냥 신바람 나셔가지고, 막 그거 끌고 와서 잘 닦아서 다 어느 날 우리가, 저희가 내려가면 그걸 쌓아주는 게 장모님이야. 뭐 그렇게 지금 나오미하고 룻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삶의 경제 기준이 뭐냐면 이삭을 줍는 거로 살아가는 거야. 근데 그 이삭을 줍는 그 땅의 주인이 누구냐? 보아스인 거야,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 친척인 거야. 혈통인 거야. 먼 친척인 거야. 성경 나왔어요. 먼 친척이라고. 원래 가까운 친척은 그거를 나땅 가지고 가문 있는 거, 아, 나는 그 능력 없으면 못하겠어. 이렇게 사양을 해요. 그러니까 좀더 뒤에 있는 한 친척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보아스예요. 중요한 건요. 가까운 친척이 유력한 보아스한테 하는 행위가 있어요. 행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몇 절일까요? 4장 말씀, 4장 7절 말씀. 저희가 여호수아하고 출애굽기 했을 때 봤던 얘기고요. 그 신을 벗어라 이런 말 있잖아요. 이런 말씀. 4장 7절,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아예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에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것을 계약할 때 내가 소유권을 당신에게 넘깁니다. 나에게 있는 재산을 포기하거나 새로운 소유주에게 하는 행위가 뭐냐면 신을 벗는 거예요. 그리고 신을 주는 거예요, 이게. 이해할 수 없다고. 아니, 뭐 이스라엘 풍습이니까요. 나는 거룩하니 신을 벗어라. 적용해 보는 거야. 네 소유권을 포기해라. 나한테 모든 것을 맡겨라. 나한테 모든 것을 이양해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이런 측면으로 출애굽기에 나왔던 여호수아에서 나왔던 신을 벗으라 그 말씀을 룻기에 와서 이해하게 되어져요. 아, 그렇구나. 신을 벗으란 얘기가 그 얘기가 하나님의 소유권, 하나님의 주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 여기에 승복하고 내가 주를 따라가겠습니다라는 신호로 신발을 턱 벗는 거예요. 그 신발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그 얘기를 더 친한 친척이 포기하고 그 보아스에게 그것을 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보아스가 땅을 회복할 수 있는 룻의 남편이 될수 있는 공식적인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도, 신을 번다는 의미도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참 감사해요. 사실은요, 이 룻기의 양을 보게 되면 아주 보잘것없는 일상의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한 과부의 집에 얘기를 이런 며느리만 들어오기 바랄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 모습을 보세요. 가라. 그리고 자기 며느리를, 아무리 친척이지만, 친척에게, 물론 풍습이니까, 기뻐함으로 룻을 결혼시키려고 애를 쓰는 걸볼 수가 있어요. 막 붙잡고서 막 그냥, 막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가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러니까 룻기를 보게 되면 참 행복해요. 가정은 불행한 모습인데 너무 행복해. 사사기는 땅을 정복하고 너무 좋은 때 같은데 너무 불행해. 그 시대 속에 있던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어지면 사사들의 믿음은, 그러니까 이게 그 대략적인 믿음들이 다 타락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중에 보아와 같은 아주 진주와 같은 신앙 가진 인물들이 이렇게 볼 때마다 뭐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가 막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고 또 교회가 막 믿음이 올라갈 때가 있고 막 그렇잖아요. 아, 그때마다 생각이 툭 트는 거예요. 아, 신을 벗는 얘기가 늦게 또 나오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모든 걸 회복하는데, 그렇죠? 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데 하나의 외적인 표현이 뭐냐면 신을 벗음으로 그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그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게 되는 장면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일상의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흐르고 있어요. 그냥 이 보아스, 이 룻기서를 왜 썼냔 말이에요. 이런 일상적인 얘기를 안 해도 될 이야기를 굳이 왜 하고 있냔 말이에요. 하고 있다면 어떤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나오미의 그런 결정, 그런 어떤 실행들, 룻의 믿음의 고백, 아주 그냥 무슨 특별한 인물들이 아니에요. 성경에 등장할 만한 아합 같은 인물도 아니고 엘리야 같은 인물도 아니고 이사야 같은 인물도 아니고 그냥 저 평민, 그쵸? 그냥 평민의 한 삶인데 이 이야기를 굳이 들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냔 말이야. 하나님이 일상적인 일이지만 그런 부분에 관여하셔가지고 한 가정과 가문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도 있고요. 그쵸? 그리고 어머님의 성경에 그 하나님의 나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 이외에 하나님이라는 말도 나오지도 않아요. 그걸 보게 되면 그렇게 뭐 신적이거나 그렇게 능력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근데 굳이 왜 이 본문을 들었을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상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한 개개인, 한 가정과 가문을 인도하시고 있다는 부분도 알 수 있고 특별히 이 룻은 보아스하고 만나게 되어지면서 보아스가 이렇게 했죠.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보아스 새롭게 등장하게 돼요. 남자죠. 네모나게. 이렇게 결혼을 이건 없어졌고 이렇게 결혼을 해갖고 나온 사람이 오벳이에요. 오벳. 오벳의 아들이 이새예요. 이새의 아들이 다윗입니다. 이렇게 거론하고 룻기서가 끝이 나요. 이걸 보게 되어지면 단순하게 한 여인의 일상적인 인도하심을 보이기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가게가 또 이어지는 거예요. 이건 너무 신기한 이야기예요.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서 다윗이 등장하지 않았어요. 사무엘 상쯤 후반절에 가야 다윗이 나오기 시작해요. 사무엘 하에서 다윗의 절정기가 나와요. 근데 룻은 얘기를 나오미 얘기인 줄 알았는데 룻 얘기인 줄 알았는데 사실 룻기서는 다윗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얘기를 왜 하냐?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표하기 위해서 작은 가정을 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을 하려고 다윗을 말을 하는 것이고 다윗의 등장을 말하려고 다윗의 조상들의 그 이야기를 룻기서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룻기서 또한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또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의 삼중직, 선지자, 제사장, 왕 이런 역할을 감당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죠.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왕이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가계를 대부분 못 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가계를 잇는 인물들 따로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런데 보게 되어지면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그렇죠? 사실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져요.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성경이 그리스도 목적지라는 얘기는 작은 게 아니에요. 이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는요, 기업을 무를 만큼의 혈연적인 관계가 있어야 돼요, 조건이. 그리고 무를 기업에 값을 치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친척을 하더라도 이 땅을 살 돈이 없어. 그럼 못 하는 거야, 이제. 이 룻의 기업 무를 자 여인을 도울 수 있을 만큼의 어떤 풍성함과 풍요로움과 탁월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내가 해결하겠다고 무르기를 할 만한 본인의 원함이 있어야 돼요. 보아스가, 아, 나 싫어. 극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보아스도 그걸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 무를 자는 기업 무를 수 있을 만큼의 자유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네 가지 조건들이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유력자, 탁월한 유력자, 그리스도.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 자유인이어야 되는 그 그리스도. 자신의 원함이 있어야 상대방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원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 이런 부분들이 기업 물을 자의 조건들이 그리스도의 조건과 똑같은 거예요. 이런 걸 봤을 때 아, 내장의 이야기지만 꼭 무슨 추상전 같은 그런 얘기를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리스도가 오심을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표하고 있으면 선지자 제사왕 이런 걸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룻기 또한 그리스도 목적적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보아스는 모압 여인을 만나서 룻을 만나서 어떤 그리스도의 가계를 잇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 유력하다는 말도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유력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해결할 만큼의 그는 유력자였어요.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원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원함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사사기 그렇게 아주 그냥 극혐 그냥 막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그 속에서 작은 한 가정도 하나님이 집중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목사님들만 사랑하시나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 앞에 선교 사역하는 분들만 사랑하시나 보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은 모든 가정에 모든 개인에게 꽂혀 있음을 이런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모압 여인 룻, 그 이스라엘 사회 이방 사람들이 즐비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약자가 누굽니까? 과부, 고아, 이방 객들이거든요. 이 세 부류가 그 사회에서 아주 하층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하층에 있다 보니까 어부보다 더 하층에 있는 거예요. 어부는 그래도 금인족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막 그냥 그 땅에 과부가 되고 고아가 되었고 이방 객이다. 어떤 대우도 사회적인 보장제도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부자인 사람들은 땅을 수확을 하고서 좀 내버려 두는 거예요. 좀 캐가도록 이렇게. 그걸 이삭 줍는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그런 문화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룻기를 통해서 유력한 그리스도의 등장을 그는 우리의 구원을 원하셨던 분이고 그는 진정한 자유함이 있던 분이고 실제 그는 큰 능력 가운데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땅과 우리의 가계를 회복했다는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근데 땅 판 게 없는데 그런 이미 이전에 내가 받을 기업들에 대해서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 상실했던 것들을 주님의 원하심을 통해서 받은 구원이구나를 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이 고엘, 기업 물을 짜라는 얘기가 룻기서 한 13번 정도가 나와요. 4장밖에 안 되는 내용에 13번이 나와요.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왜냐하면 기업 물을 짜를 통해서 계속 그리스도의 등장을 설명하고 있어요. 4장 말씀 봅니다. 4장 17절 말씀 보니까 4장 17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걸 보게 되면 아 룻기는 룻기서 기록은 다윗을 본 이후에 썼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18절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선을 낳았고 나선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의 부인이 룻입니다. 그렇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색을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아, 그냥 쓴 것이 아니라 다윗의 등장, 그리스도의 등장을 메시아의 오심을 겨냥해서 썼구나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이 계속 한 주제를 가지고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이 성경을 원하는 대로 본다는 것은 또 다른 우상 숭배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린 교회에서 계속 12강과 27강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가 오시하기 위해서 한 민족을 들었고 한 큰 사건을 들었고 큰 이벤트들과 큰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오심을 상징하고 인물로 표현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읽은 룻기서를 통해서 슬쩍슬쩍 봤지만 한 가정의 과부들의 세 과부들의 이야기를 쓴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이야기에 대해서 맞닿아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계속 그리스도가 발견되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의 받은 구원은 그분의 원하심으로 받은 구원이에요. 우리가 막 겨우겨우 얻어낸 게 아니라 누시 막 겨우겨우 얻어낸 게 아니라 사실은 보아스의 결정이에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그리스도의 이 구원이 우리가 원해서 요구된 게 아니라 그분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베푸신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고난 주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주되심과 그가 만유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것을 더 고백할 수 있는 또 한 발짝 나갈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